뜻하지 않게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좋아하실 줄 알았거든요. 아, 예배가 짧아지겠구나. 그러시겠어요. 네.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어제 12시만 되면 그래도 전기가 들어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12시가 돼도 꽤 안 들어오고 1시가 돼도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자다가 새벽 4시에 깨고 5시에 깨고 여전히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장로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이거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장로님은 굉장히 하나님을 믿고 계셨고 정의가 분명히 들어올 것이다. 네, 걱정 없이 툭 주무셨더라고요.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네, 장로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박진 집사님 연락이 갑자기 왔습니다. 도저히 못 모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일단 그럼 같이 예배 드리시죠. 네, 바로 연합예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어린아이들을 위한 메시지를 준비한 게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그냥 먼 거를 안 보고 네,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대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 고난주일 첫날이기도 하고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한 날이기도 합니다. 보통 저희는 이거를 무슨 주일이라고 하죠? 이런 주일을? 네,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지 우리 혹시 어린아이들이 혹시 알고 있을까요? 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이제 팜프리를 밑에 깔고 손으로 들고 그리스도를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겠다고 작정하시고 가셨냐? 어디에 나타나는지 혹시 아세요? 네,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따르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갈릴리에서 모든 사역을 하고 계셨고 16장 16절이 돼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을 입어서 아주 100% 답을 하는 거죠. 100점짜리. 뭐라고 하셨죠?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아, 이게 신앙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그 고백을 듣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떻게 되리를 16장 21절에서 알리시는 겁니다. 뭐라고 알리시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게 되는데 거기에 올라가면 그때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를 묻고 핍박하고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난 뒤부터 빌립보 저 위에 가이사라 빌립보부터 북쪽이죠. 내려오면서 남쪽을 향해서 예루살렘 있는 곳으로 내려 오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도착하신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루살렘이 바라보이는 반대편 올리브나무 있는 그쪽에서 예루살렘 바라보시는 그 장면에 있은 저희가 지금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을 때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가셨을까요? 사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원래는 왕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원래 왕이셨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시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면 당연히 왕으로서의 대접을 받아야 되고 선지자로서의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지만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러한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서는 16장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이미 이곳을 죽을 곳이라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인가 환영을 받기 위해서 그것에 가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행진을 거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랐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누가복음에서는 9장 51절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다 할 때 결심하였다는 말이 써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은 내가 예수를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내가 거기로 나아가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서는 계속해서 중간중간 누가복음 13장에 한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였던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처럼 병아리를 모으는 것처럼 내가 너를 모았지만 너희는 나를 거부하였구나. 이왕이 하시고 슬퍼하시는 모습이 나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또 나아가십니다. 또 가시다가 율법과 바리새인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을 만나면 그 중간에 쓰셔서 또 율법에 대해서 의논하시기도 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 이걸 논하기도 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왕으로 대접받거나 대제사장으로 대접받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 죽으실 그곳이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10장을 건너뛰어서 9장부터 19장 마지막에 19장 28절을 읽어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앞서 나아가시더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나아가시느라 결심을 하셨고 그 말씀을 다 하셨고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앞서서 나아가시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말한 바대로 행하셨던 분이시고 예수님은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앞서서 그 죽임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어떤 곳이죠? 예루살렘은 주님 죽으신 십자가가 있는 곳이고 그곳에 바로 저희의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아멘? 그곳에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지만 3일 이후에 그는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으로 부활하신 그곳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시골에 있는 목회자 한 분은 가끔 시장에 나가서 이런 말을 하면서 돌아다니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주님을 찾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루살렘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이러시면서 전도를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내가 예루살렘을 가고 싶은데 그 예루살렘은 어떻게 가야 되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 만나고 싶어 예루살렘을 가고 싶은데 내 눈에 지금 주님이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을 가는 길을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인생을 끝냈지만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고 그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새로운 예루살렘이 여러분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예루살렘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예루살렘 품기를 결단할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뭐라고 어떤 모습으로 입성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짐을 진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나귀의 표현은 겸손과 온유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귀가 하늘 짐을 지고 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짐을 지는 자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스가랴에 있습니다. 스가랴를 다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스가랴의 기본 바탕은 무엇이냐면 바벨론 포로를 70년 동안 사는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컴백을 했을 때 이미 예루살렘은 훼파되었고 성전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보받지 못했고 예루살렘 자체도 사람들이 살모하는 곳이 못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먼저 무엇부터 하라? 너희 집을 짓는 것보다 더 우선시하게 될 것은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와 학계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가 같습니다. 그래서 학계가 계속 외쳤죠. 너희 집을 짓는 것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된다. 왜? 왜 자기의 집을 짓는 것보다 성전을 짓는 게 더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셨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있을 때 뭐부터 됩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떨어져 나와서 바벨론을 얹어가신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랬는데 바벨론에 계셨던 그분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성전에 와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성전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스가랴의 예언은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가랴의 예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내가 성전을 너희가 지으라. 하나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을 거기에 내가 회복시키겠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전체에 다스릴 수 있는 내가 왕을 세우겠다. 스가랴 예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역할을 같이 묶을 수 있는 한 사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오늘 이 부분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으로 올 것이냐 그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의 예언을 제가 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요번에 강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의 정체를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의로우신 분이요 그는 구원을 베풀 뿐이다. 그리고 그는 너무나 겸손하여서 나귀의 멍에 매는 막 나귀를 질 것이다. 그 짐을 들면서 나귀를 타고듯이 그렇게 낮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는 이유를 여기 설명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와서 이방 사람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화평을 전하겠다. 화평을. 네. 근데 그 전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통치하는 방식은 공의, 의를 가지고 통치하며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겠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봤다시피 수많은 나라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이 근데 최종적인 그 사람들이 내세웠던 명분은 뭔지 아십니까? 전쟁의 모든 명분은 평화예요. 자기 나라의 평화를 이루든 내가 그 나라를 수복하고 그 땅을 처리하든 뭐하든 평화를 이루겠다고 하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한 번도 폭력을 사용하여서 그 평화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진시황도 자기가 모든 나라 50개 민족이죠. 민족을 통일하겠다고 말해놓고 했지만 결국은 무력으로 한 겁니다. 여전히 반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핵이 있으니까 평화를 이뤄주겠지. 여러분 평화롭게 살고 계십니까? 네,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 여러분 경제의 번영이 있으면 평화를 이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을 발달시키고 과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한 문물을 주었습니다. 네, 그래 경제적인 번영을 이뤘습니다. 경제적인 번영이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었습니까? 네,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현란한 외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했던 철학도 종교도 평화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평화를 이루겠다 말씀하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평화를 이루시겠다. 자기가 낮아지고 겸손함과 자기의 모든 짐을 지는 것으로 평화를 이루겠다 말씀하시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실 일이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스가랴 3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이 땅의 죄악을 내가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내가 하루에 제거하리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교만과 시기와 다툼과 불평과 싸움의 근원이 되는 인간의 원죄, 그 죄를 제거해야만이 우리 안에는 평화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죄가 씻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유대인 학자 홀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홀로니아 사람이 있었는데 홀로니아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을 최상의 것으로 놓고 최대의 것으로 평가했을 때 인간은 all nothing. 인간의 평가를 암만 잘해준다고 해도 인간은 all nothing. 인간은 아무 존재 가치가 없다. 이 사람이 유엔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이제까지 인간이 시도했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우리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라고 유엔 연설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홀로니한 사람은 자기의 외쳤던 그대로 열심히 살아갔지만 변하는 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를 외치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말을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의 죄를 깊이 바라보진 않습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내 죄를 깊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행전을 쓰면서 가장 먼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들이 변화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것은 뭐라고 먼저 얘기하십니까? 성령을 받는 것부터 시작하고 말하는 거죠. 네. 인간은 육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는 존재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면 육에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육에서 시작해서 영으로 끝나는 존재가 됩니다. 육으로 시작했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았다면 죽음에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나는 존재가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그거 하나입니다. 너희의 죄를 바라보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 하나님을 받은 그 자리부터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처럼 내가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진 것처럼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그 삶을 살아서 내가 왕됨을 보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바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고백 이후에 거기 보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환영하면서 마지막으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뜻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네, 히브리어를 하나 더붙는데 제발이라는 말이 붙어있는데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주님. 이 말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네,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 거 보니까 호산나를 하고 제가 빨리 끝내는 게 낫겠습니다. 거기 보면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시편 118편의 핵심은 뭐냐면 건축가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이 호산나 호산나이에요. 네. 얼마나 건축하는 사람들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돌을 주춧돌을 놓기 위해서 파운데이션을 놓기 위해서 돌을 신중하게 골랐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 돌은 쓸모없다 해서 버렸는데 그 돌이 가장 중요한 집을 짓는데 중요한 기초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기이해서 시편 기자가 그걸 기록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을 가지고 여기에 기록했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어야 되지만 그곳에는 이미 부패한 누가 있었습니까? 대제사장이 있었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옹매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취급을 한 겁니까? 돌멩이? 쓸모없는 돌멩이 취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가 버린 그 돌멩이가 사실은 성전 전체를 이렇게 세우고 예루살렘 성 전체를 튼튼하게 하고 인간의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는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깨달았던 사람이 외쳤던 말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을 외쳤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아셨기 때문에 이걸 외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기를 외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의와 구원과 생명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호산나의 외침이 오늘 이곳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죄 많은 인생들 불쌍히 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손수 십자가를 지시며 자기의 목숨으로 우리의 목숨을 대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오늘 기억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침이 계속해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한 저희를 가만 놔두지 아니하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 보내셨사오니 오늘 우리 또한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구하는 삼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